사면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스럽게도 성막을 건설하여 준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자신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성막의 모습 그대로 성막을 기술자들에게 조립하고 건립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성물들을 배치를 시킵니다. 오늘 대목에서는 성막의 뜰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뜰에는 동쪽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해망궁이라고 부르는 크기 문을 설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막에서 또 성막의 뜰에서 봉사해야 될 제사장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절차와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막의 뜰에 있는 물두멍의 물, 두멍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힘드시겠지만 우리말로 대야라고 바꿔주면 금방 이해됩니다. 물을 담아놓은 큰 대야입니다. 노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용하기 편하게 조금 높여놨습니다. 그러므로 받침대가 있는데 역시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꽤 큽니다. 그 대야는. 왜 그런가 하니까 제사장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고자 하면 이 물두멍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물두멍을 만들다가 노스로 만들었는데 넉넉한 줄 알고 예물을 노스를 많이 받아놨습니다. 한 3톤 정도 받아두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성막에서 일하러 온 여인들의 거울을 전부 내놓으라고 해서 그것 갖고 충당해서 이것까지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쨌든 거울로서 제사장은 송가발을 씻고 중요할 때는 몸을 씻어야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대목에 보면 관유라고 하는 거룩한 향의 기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금방 압니다. The anointing oil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anointing 한다고 하는 것은 기름 붓는다는 뜻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또는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는 그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살고자 기름 부음을 한다고 할 때 이 anointing 이 말을 사용합니다. 관유를 그 몸에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 아론의 경우에는 성소와 지성소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자는 그냥 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을 특별히 갖추어 입어야만 됩니다. 이 예복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마치기 전에 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가? 대체적으로 그들은 반년 가까이 이 성막을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동원했습니다. 금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양이 성막에 들어갔느냐 하니까 1톤이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은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그것보다 느닷없이 들어갔습니다. 놋도 서너배 들어간 것이 이 성막입니다. 말이 그래서 그렇지 금을 1톤이나 가난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출애굽에서 갖고 있던 것 얼마를 많이 공출하다시피 기쁜 마음으로 바쳤다는 것입니까? 거족적인 사업으로 성막을 마련했습니다. 왜 성막을 설치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지으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지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여 한 달 반 만에 시내 광야, 시내 산 앞에 도달했던 민족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산 정상으로 헌참한 올라오도록 불렀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전해주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대충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요청을 했을까요? 그들은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는 모습을 보았던 민족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약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 높지도 않은 시내산 정상에 번개와 같이 구름과 같이 큰 나팔 소리로 얼마나 두려움으로 임하시는지 모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죽은 목성같이 두려워 떨면서 그 광경을 멀찍이 쳐다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음성으로 변조되어 산 아래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자신들이 고막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면 너희들로 하여금 모세를 믿게 하고 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심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임재하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저 두려우신 하나님, 만약 저분이 화를 내고 진노하시면 우리는 전부 죽임을 당해야 될 것 같으니 우리들을 대신해서 모세 당신만이 한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듣고 하산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모두 올라가서 잘못하다가 맞아 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원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직접 신앙이 아니라 간접 신앙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과 죽임을 겁내서였습니다. 그 말을 모세가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형편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옳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모세는 불러서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두 돌판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깎으셔서 거기에 중요한 율법과 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성문 글자로 새겨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 돌판을 가지고 하산하여 백성들에게 40일 동안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내려오려고 하기 직전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없는 광야에서의 세월은 그들에게 죽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유보가 되어버리고 하루이틀도 아니고 40일 가까이 되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없으니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부귀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그 거처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하면 죽음과 같은 세월입니다. 그들이 무슨 큰 마음을 먹고 출애굽을 했을까요? 모세가 있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도 아니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내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배운 방법 그대로입니다. 가장 큰 신은 송아지 신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경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양을 산에서 내려다보신 하나님은 가슴을 두드리셨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전해주었더니 이계명과 삼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계명에 어긋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 어떤 것을 만들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내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것을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한 민족입니다. 제2계명, 제3계명을 10분의 2 이상을 어기면서 살려줄 필요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다 전멸시켜 버리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모세가 매어 달렸습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까딱도 아니하십니다. 마지막 외침이 부르짖음이 모세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없애버려 주십시오. 그러나 이 백성만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모세의 그 말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첫 번째 용서의 조건은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내 사자를 보내어서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 두 번째는 지금은 용서해주지만은 내가 너희들의 잘못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다. 보험할 때가 이르게 되면 내가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유예를 시켜준 것입니다. 집행유예가 있듯이 이들은 집행유예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3,000명을 죽인 다음에 그 실적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40일간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이 민족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며 구원을 받은 백성임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구원을 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것이 모세의 깨달음이며 절규였습니다. 우리들은 성도들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의 마지막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변명하였으며 이렇게 많은 업적을 쌓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 보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아니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아니 계시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쫓아나게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사랑의 교회를 만들었던 복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께서 절교 설교하시던 말씀 중에 하박국 마지막 장인 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어떤 재물과 유실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게 금과 은이 없으며 내게 재물이 없으며 내게 금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동행해 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승리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은 완성의 단계로,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겠지만 저도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팔자도 없는 저같이 양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양치기를 하는 가장 처음에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년 전에 60년대로 이민 와서 땅 걸 잠들어 해봤습니다만 호티컬처도 좀 해보려고 하다가 조그만 땅을 사서 양을 좀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양을 가까이 한 일도 없었지만 취미삼아 그랬는지 어쨌든 잘 번식을 하여 꽤 많이 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을 키우게 되면 매일같이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의 숫자를 세는 일입니다. 양은 보기에 그놈이 그놈 같고 이놈이 이놈 같으니까 우리가 그건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명수 권사님이야 구별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양하고 친근한 사람도 아닙니다만 다하고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숫자 세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특히 유목민 생활을 하며 방목을 하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들의 숫자를 매일같이 세웠던 사람입니다. 왠지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1부 예배 몇 명 나왔으며 2부 예배 몇 명 나왔는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숫자를 세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공개 공부를 했으니 숫자에 안 밝힌 것 같지만 본능적으로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재산도 돈도 셋이고 출석하는 인원도 셋이고 사업의 규모도 셋이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카운팅하고 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찌해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양적으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재산을 많이 억만금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성도가 여기에 가득 차고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되고 1만명이 되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며 나와 인생을 동행해 주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거 빠지고 나면 아무리 뭐가 많아도 나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가만히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로 불려갈 때 뭐 갖고 가시겠습니까? 주님,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나에게 그분의 음성만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부르실 때에 그 영혼이 깨워서 주님 음성대로 그 몸이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죽음의 잠에서 깨우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음성이 부르실 것입니다. 임재와 동행은 또 시작이 될 것입니다. 뿐입니까? 살았어도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니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재물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는 영주권도 문제가 아니고 신권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신명기 끝에 보게 되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산 쪽에서 요단강 동쪽입니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 너보 산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 너가 들어가야 될 본래 가려고 했던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을 보아 하나님이 호의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망원경은 없었지만 생생한 2.0의 양쪽 눈을 주셔서 저 위 북쪽 단에서부터 저 아래쪽 브엘세바까지 남북으로 다 보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저 지중해 바다 끝까지를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나서 비서가 산 옆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산 아래를 다 내려다 보았느냐, 약속의 땅을 다 보았느냐,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에 모세가 이해 되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 하나님의 천국에 내가 들어갑니다. 이것으로 됐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마지막에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신앙의 완성품이 되기 전에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나에 반전됩니다. 병이 들면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부족한 나에게 나타나시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 강림하셔서 내려올까 싶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겁하게 모세를 불러 올려가도록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와서 전해주면 보고 잘 지키겠다고 언약식을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간접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금송아지 구상을 안 만들래야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은 금송아지 구상을 자꾸만 만들게 됩니다. 뭐 믿을 구석이 있어야죠. 사람의 마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그거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합니까? 저는 제 직사람도 못 믿습니다. 제 직사람도 저를 못 믿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믿습니까? 언제 화를 내고 어떻게 정책이 쉬울지 어떻게 합니까? 부부간에도 그런데 하군요. 형제도 친구도 다 못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저는 있으면 책 안 믿기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들여다보았지만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아이디어를 초월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알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쓸 수 없는 그림을 알기 때문에 제가 60년이 좀 넘도록 그래도 문풍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글을 써왔지만 제 글보다는 수십에 수만 배 뛰어난 글이 이 손에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인간의 글이 아님을 제가 알기 때문에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임재와 동행을 그토록 요구하는 모세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다시 임재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들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잘못을 범할 때 죽음을 면하면서 하나님의 동행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바로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어라. 그 지성소 속에 내가 임재하야. 성막을 짓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임재할 수 없다. 왜? 모두 잘못을 범하면 다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도 완성을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깨달을 수 있을 때 이 성막이야말로 우리에게 성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그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딱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와 제사장들, 그들 외에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렀을 때만 올라가듯이 지성소에서 속죄소에서 음성이 나와서 모세야 들어오느라 명령을 했을 때에 비로소 휘장을 젖히고 하나님 전에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모세입니다. 대제사장 그의 친형 세사기의 형 아론입니다. 언제 들어갑니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10월 10일입니다. 그들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그날이 레위기 16장에 따르게 되면 대속죄입니다. 그날 그냥도 못 들어갑니다.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자가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그토록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의 뜰에는 누가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죽음을 면하면서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자면 세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사실은 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물두멍을 눌러서 수족을 씻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관유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처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자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입니까? 아론은 3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물론 그들의 직계자손에 이어서 대제사장을 직은 세습이 되어왔지만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이후에는 대제사장 가문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그의 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신분 제일 처음에 신분증을 발행할 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왜 제사장이면 그냥 제사장이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제사장 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는 가장 훌륭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면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무슨 대제사장일까요? 기브리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성소에 계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우리 성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하늘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브리스에 나타나고 있는 구도입니다. 대제사장도 세 가지를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물두멍에 물로서 씻어야만 합니다. 이 물두멍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생겼을 때에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두멍의 물은 아무 물이나 기르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그 물을 기를 수 있는 못이 하나 있습니다. 돌로 만든 못입니다. 그 못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무등의 물의 효능과 성격에 대해서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적혀져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목가에 병자들과 장애자들이 많이 그 베데스다 못의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병이나 장애도 떠나가면 낫게 된다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물이 바로 길어다가 이 물두멍에 부어서 쓰는 물입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숨쉬는 물입니다. 그 물로서 씻어야만 됩니다. 이 물이 구약에서는 또 어디 나타나고 있을까요? 같은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어디 있습니까? 마라의 샘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목이 갈증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앞에 환상같이 물이 나타났습니다. 마라의 샘물이 나타났습니다. 허겁지겁 뛰어가서 손으로 마시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시자마자 모두 토해버렸습니다. 마실 수 없는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을 마련했습니다. 선물을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생명의 물,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24절이나 25절쯤 될 겁니다. 출애굽기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같은 구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나의 말, 율법과 율례와 모든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이것으로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뭇가지를 던져서 선물을 단물로 만드는 것하고 신앙을 테스트하겠다는 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이 못 마시는 물이 마시는 물로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난센스적인 얘기를 한다면 안 믿을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가 요한복음 3장에서 드러납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아니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단 것 같이 내가 나무에 매달릴 때야 나를 보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들보를 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음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쳐다본 자는 전부 살아났습니다. 그런 엉뚱한 미신적인 얘기하지 말라고 고개를 올리고 절대로 쳐다보지 않으셨던 사람들은 전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독교가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저것을 쳐다보아야 낫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녹뱀 쳐다본다고 낫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뭇가지를 던졌다고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저것 던져봐야 마신 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제가 압니다. 저 녹뱀 쳐다봐야 제가 낫는 것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의 이성이 그렇게 외치고 있으며 나의 지성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믿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과거를 넘어서는 기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어떤 동맹의 역사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따라서는 전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라서는 여기에 꽉 차는 기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몇 사람이 무엇을 옳다고 하는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숫자로 계산하지도 마십시오. 그거 능력이 없습니다. 유일한 능력은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고 내게 그렇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자에게 기적이 이루어지며 그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그자로 인해서 교회가 충만해지며 그 인생에 청통함이 있다고 합니다. 17살짜리 청소년 요셉이 혈혈단신으로 노예로 애굽에 달려가서 유일하게 붙들었던 것, 그 동아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외에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종 순간에 가게 되면 선택이란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네 가지 좋은 것, 이 남자와 결혼할까, 저 남자와 결혼할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여자가 뭐 이런 점이 좋고, 저 여자도 저런 점이 좋으니, 어느 여자를 취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게 되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오로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살길입니다. 이것만은 제가 모든 것을 내놓고 취해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두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물등의 물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그 많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칼담은 휘두르지 않고 하늘의 천사군단도 동원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가장 극악한 십자가를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무식하게도 그것을 지신 분이, 처참하게도 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분처럼 어리석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십시오. 저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바라며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관유에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유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0장에서만 보면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네 가지 굉장히 비싼 재료로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세겔의 액체의 물량을 사용합니다. 500세겔 하니까 어느 정도 양인지 모르실 것입니다. 1세겔이 보통 11.4g입니다. 그러므로 계산하기 좋게 대충 계산해보면 한 12g쯤 된다고 생각하고 계산해버리면 500 곱하기 10이니까 6kg 정도 됩니다. 편의점 편의상 6kg의 액체 물량. 두 번째 계피를 사용합니다. 시냇은 한국에서 한약재도 사용하는 계피입니다. 그것도 6kg. 절반짜리 사용합니다. 꽤 비싸기 때문에 많이 못 사용하는 것이 육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한약재를 보셨더라면 육계를 보셨을 것입니다. 계피보다 두터운 두꺼운 껍질입니다. 비슷한 종자에서 열리기는 하지만 나무가 약간 다릅니다. 이 육계는 비싼 것입니다. 고급 계피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3kg 사용합니다. 마지막은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옛날 어른들은 많이 보시던 게 담화절이 되면 여인들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그 창포입니다. 그것도 양리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가루를 내어서 버무립니다.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 좋은 것을 넣어서 같이 버무립니다. 그 올리브 기름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한 흰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흰이라고 하는 것이 원흰 이꼬르 3.5 내지 3.9 리터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 4리터라고 보면 됩니다. 6, 3, 18, 18kg의 네 가지 성분을 4리터가 되는 올리브 유에 넣고서 버무려서 향기름을 만드는데 그것도 우리 함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는 향품 만드는 방법에 의해서 조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관유입니다. 그냥 관유하니까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씀드리면 The Anointing 이것을 보험으로 해서 선지자가 되고 이것을 보험으로 해서 제사장이 되고 이것을 보험으로 해서 왕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는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선물들에게 이것을 부었습니다. 성막에는 엄청난 뼈대가 되는 널판이 48개가 있습니다. 모두 부었습니다. 큰 번제단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물두멍에도 부었습니다. 제사장의 몸에도 부었습니다. 이건 왜 부었을까요? 그 뜻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름 아무리 비싼 재료로 만들었다 해도 그 기름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숨이 있겠습니까?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비싼 기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어도 그렇게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부으시면 성령이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었습니다. 실제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름 언제 우리에게 부으셨을까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가 그것을 음양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여 역사하고 계시는지 아니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테스트하면 될까요? 이 기름 부음 받았음을 어떻게 알면 될까요? 저는 대학 시절에 기도학생의 임원이었던 시절에 회장직으로 내정은 되었는데 수행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기도학생 회장.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는 일 한다고 대학 시절에 일은 했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죽게 살기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때까지 공부는 제대로 못하면서도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갔든지 비과학적인 것은 일체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제가 딱 들어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 믿습니다. 그거 보시도 않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는데 불광동 우국기도원에서 2월달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73년 초입니다. 그때 분단 공부를 수련의 과정 중에서 하는데 주제가 구원의 확신 문제였습니다. 한 10명 앉아서 이렇게 여러 반이 있는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지도자 하시는 목사님이 얼른 그때 지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손 좀 들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론 양식과 반대로입니다. 그런데 한 10명 중에 두세 명이 들었는 것으로 그것도 선배분이 들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그분들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도 대학생인가? 또 뭐 그 유명하다는 대학 다니는 분들이 저 정도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그리 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단단한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저는 안 갖고 있는 것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그거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이거 뭐, 요한복음 3장을 진작 잘 봤더라면 알 수 있는 건데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영적인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재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보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면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그 말을 가지고 그 우국 기도원이가 그런데 거기 큰 이만한 홀이 있습니다. 밤 9시인가 이렇게 돼서 9시도 넘었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제일 뒷자리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얼마나 제가 신음방인 사람인지 12시까지 시간을 딱 정했습니다. 3시간도 안 남았는데 이때까지 변화를 주시고 저를 감복시키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안 믿습니다. 내려가 버리겠습니다. 뭐 역사도 하지 않는데 제가 괜히 믿거니 하면서 당신 뜻대로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 참 안심하기도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11시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11시 반이 되었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 10여분을 남겨놓고서 제 머리가 수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곳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저를 불러주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마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림이 한 장 제게 다가왔습니다. 양을 들고 서 계시는 그 모습이 까맣게 잊어버렸던 유년시대의 그 그림이 환상처럼 다가와서 저를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지 않으려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망을 쳐도 그분은 쫓아오시고, 아무리 어려움에 닥쳐도 떠나가지 않으며 동행해 주시는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이런 부흥 사건입니다. 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그 부흥이 확실히 있습니까? 아무리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 인간의 뜻으로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만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나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왜 안 계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믿으시는 모든 인간의 말씀보다 그것이 믿으시는 거기에 우리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 그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기록부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면 대제사장 아론처럼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의 가장 핵심 부분은 긴 조끼로 되어 있는 에봇입니다. 두루마리 위에다가 에봇을 이렇게 양쪽 견대에 어깨받이해서 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봇의 생명은 흉패에 있습니다. 흉패는 한 뼘 한 뼘 되어 있는 정사각처럼 태조각입니다. 천조각입니다.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 흉패를 붙이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신하라는 마크입니다. 왕 앞에 나가는 모든 신하는 흉패를 대야 됩니다. 황제 앞에 나가는 왕도 흉패를 붙여야만 됩니다. 이것이 신하라는 뜻입니다. 이 흉패의 대제사장이 나는 당신의 사람이며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해치지 말아주십시오 하면서 두려움지만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때 이 흉패에 무엇이 붙어있을까요? 12개의 보석이 각각 다른 보석이 거기에 붙여져 있습니다. 3개씩 4줄로 내려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유다지파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3지파가 보석이 있고 그 다음 줄에는 르벤지파 마지부터 시작해서 3족속이 또 있고 세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에서부터 세 족속의 보석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단 지파부터 또 세 지파의 보석이 차례로 박혀져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이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뿐입니까? 그는 이 에봇 조끼에 견대 어깨받이가 있는데 이 견대 제비 어깨 위에는 견장이 붙어 있습니다. 견장이란 큰 호마나 보석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호마나 보석에는 12지파 날숨으로 이름들이 6개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도장처럼 새겨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장을 전대에 붙이고 나가야 됩니다. 만약 붙이고 나가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왕같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보석을 붙이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어깨 위에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는 딱 일주일만 드립니다. 365일 가운데 일주일을 뺀 나머지 모든 날은 이 보석들을 위하여 보석의 이름이 새겨진 모든 사람들과 지파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며 중보의 기도를 하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365일 중에 우리를 위한 일주일 동안의 기도를 빼고 나머지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성도입니까? 왜 대제사장이 중보를 행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응답받아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고 권유하며 내가 잘못한 것을 내려놓고 원하신 것을 서로 용서하자고 눈물로서 애원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자가 성도며 그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대제사장도 아니며 성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복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이 땅에서는 왕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이 하나님 일을 하다면 물병에 물 넣어서 자신을 실수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복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1년 동안에 일주일은 우리를 위한 제사, 나머지 358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족속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와 삶을, 대속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동행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신앙인들,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깨달음이 퍼져나갈 때 이 자리는 차고 넘치며 로또로하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신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